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엄청난 폭우와 장마, 집중호우를 주셨을까? 또 때로는 물이 부족할 만큼 이런 기근을 주셨을까?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근과 또 장마 혹은 여러 가지 지진, 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보통 가뭄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특별히 옆에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제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굉장히 기근으로 인하여서 늘 힘들어요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천수답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근을 그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요. 그 2절을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그랬어요. 그 애통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부르짐이 위로 오르도다. 그 부르짐이 마치 연기처럼 위로 오르도다 그랬어요.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했지만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얼굴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 또 4절에서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도다. 뭐 사람이 먹을 마실 물도 없고 또 땅에 식물을 기를 밭에 이렇게 밭을 지면이 갈라지니까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풀이 자라지 아니하니 자 5절에는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린다. 자기 새끼를 내버립니다. 자기 새끼를 버린다는 것은 본능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 없어서 자기도 먹을 수가 없고 새끼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은요 그냥 우리가 목마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온 피조세계가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서 여러 곳에서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 오면 하여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라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아모스 곧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모스 4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기근을 주시냐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기근뿐만 아니고 전염병을 주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메뚜기 황충 재앙을 주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아모스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재난의 시작임을 알리는 사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작입니다. 재림의 신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뭐 9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더 막 전쟁 찾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오면 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늘에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재난을 주냐고 도대체 그냥 하늘에 창이 터져버렸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왜 이렇게 비를 안 주냐고 막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막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막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재난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모든 피조 세계가요 다 신음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가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 이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탄식할 만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전체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서부터 이런 고통이 올 때에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환경적인 재난 이런 기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재난이지만 더 큰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 없는 것, 기근이 임하는 것은 탄식하며 물을 구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을 보아도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볼 때에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읽기는 있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막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말씀은 어려워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고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어도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아서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갈 또 기경되는 그런 밭이 갈아지는 것처럼 기경되는 역사가 있어야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냐면 그냥 소기의 경읽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면 순종하지 않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뿐입니다. 물론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간구를 합니다. 7절 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다 타락하여서 구하지 않는데 혼자 몸부림친들 어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방파제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방파제 하나가 안 됩니다. 그 방파제가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테트라포드 그 방파제가 여러 개가 모여질 때 진짜 방파제가 되는 것이 혼자 몸부림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2시 매일 하던 일 잠시 멈추고 1분간 기도한 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건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시에 화장기 알람 맞춰놓고 그때 딱 1분간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 그거 뭐 1분 기도인가 5분 기도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들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그네같이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그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어찌하여 내버려 두십니까? 구원해 주셔야지 용사처럼 구원해 주셔야지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정말 구원하지 못한 용사처럼 내버려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말라. 너희 기도도 듣지 않겠다. 너희 제사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10절 왜 그러십니까? 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가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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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다가 이제는 너희 기도 받지 않겠다. 너희 제사도 받지 않겠다.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칼과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 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부모가 너희 이놈의 새끼 집 나가 이러겠습니까? 집 나가.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집 나가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기도도 하지 마라.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는 주님 마음이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야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예배 안 받을란다. 너 기도하지 마. 기도도 안 받을란다. 그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라. 나를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집 나가 하시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내가 너 받지 않겠다. 기도 받지 않겠다.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러 나오지 마. 더 이상 예배하러 나오지 마. 그것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라. 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찾고 아직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응답받고 다시 거룩한 반파제를 세워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